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자기야!
KBS 오디오북
시골 의사 아버지에게 바칩니다. 프란츠 카프카 지음, 성우 이자영 읽음.
내가 소년에게로 가자. 마치 그의 몸에 가장 이로운 스프라도 갖다주는 양. 그는 내게 미소를 보낸다. 아, 이제 말들이 힝힝거리며 우는구나. 그 소리는 높은 곳에서 나는 것이니 나의 진찰을 한결 손쉽게 해줄 모양이다. 이제 나는 소년이 아프다고 진단을 내린다. 소년의 오른쪽 옆구리 엉덩이 부분에 손바닥만한 크기의 상처가 열려 있었다. 상처의 붉은 빛은 여러 가지 명암을 띠고 있는데 그 깊은 곳은 어둡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점점 옅어진다. 연한 오돌토돌한 모양으로 마치 노천 광산처럼 열려 각 부위마다 피가 고르지 않게 맺혀 있다. 상처는 좀 멀리서 보면 그렇지만 가까이 가보면 더욱 심해 보인다. 어느 누가 낮은 신음소리를 내지 않고 그것을 볼 수 있겠는가? 굵기와 길이가 내 작은 손가락만한 벌레들이 자기 몸에서 피를 뿌릴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피가 뿌려져서 붉은 빛을 띠고 상처의 안쪽에 달라붙어서 작고 하얀 머리와 수많은 다리들로 꿈틀거리는 것이 드러나 있다. 가여운 소년, 너를 도울 길이 없겠구나. 나는 너의 큰 상처를 찾아냈다. 그러나 너는 내 옆구리의 상처의 꽃으로 죽을 것이다. 가족들은 즐거워한다. 그들은 내가 진찰하고 애쓰는 것을 보는 것이다. 누이는 그것을 어머니에게 말하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몇몇 손님들에게 이야기한다. 손님들은 발끝으로 서서 손을 뻗쳐 몸의 균형을 잡으면서 달빛을 받으며 열린 문으로 들어오고 있다. 저를 구해주시겠지요? 하고 소녀는 자기 상처의 강렬한 통증으로 완전히 몽롱해져 흐느끼면서 속삭인다. 내 구역 사람들은 이렇다니까. 언제나 불가능한 것을 의사에게 요구한다. 그들은 오랜 신앙을 잃어버렸다. 신부는 집에 앉아서 미사복을 하나씩 쥐어뜯고 했다. 그러나 의사는 연약한 외과의 손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야 한다. 자, 언제나 그렇듯이 내가 자청하지 않은 바에야 너희들이 날 성스러운 목적에 쓴다면 나 또한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을 막지 않겠다. 늙은 시골의사인 내가 더 나은 무엇을 바라겠는가. 나의 하녀도 빼앗겼는데. 그리고 가족과 마을의 연장자들이 와서 나의 옷을 벗긴다. 교사를 선두로 한 학교 합창단이 집 앞에 서서 아주 단조로운 멜로디로 이런 가사를 노래한다. 그의 옷을 벗기면 그는 치료하리라. 그러고도 그가 치료하지 않으면 그를 죽여버려라. 그건 그냥 의사일 뿐. 그건 그냥 의사일 뿐. 그래서 나는 옷이 벗겨졌고 손가락을 수염에 대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서서 사람들을 조용히 바라본다. 나는 어디까지나 침착하며 모든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들이 내 머리와 두 다리를 잡아 나를 침대로 데려다 놓았으니 말이다. 상처가 있는 옆구리의 벽 쪽으로 날 눕힌다. 그러고 나서 모두 방 밖으로 나가고 문이 닫힌다. 노랫소리도 잠잠해진다. 구름이 달을 가린다. 친구는 따뜻하게 나를 감싸고 있고 창구멍 안에는 말대가리들이 그림자처럼 흔들리고 있다. 아세요? 저는 선생님을 별로 믿지 않아요. 선생님 역시 그냥 어디엔가 떨구어졌을 뿐이지 선생님 발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도와주시기는커녕 죽어가는 제 잠자리만 좁히시는군요. 선생님 눈이나 핥기어내었으면 좋겠어요. 내 귀에다 대고 하는 말이 들린다. 맞는 말이야. 하고 내가 말한다. 이건 지옥이야. 그렇지만 나는 의사야. 내가 무얼 하겠어. 이것은 나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주게나. 저더러 그따위 변명으로 만족하라고요? 아, 그래야 하겠지요. 나는 아름다운 상처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지요. 그것이 내 미천 전부지요. 젊은 친구, 하고 내가 말한다. 자네 잘못은 멀리 바라볼 줄 아는 통찰력이 없다는 거야. 이미 온갖 병실을 두루 다녀본 사람으로서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는데 너의 상처는 그리 심하지 않아. 새스랑을 두 번 고추쳐서 생긴 거지. 많은 사람들이 옆구리를 드러내놓고도 숲에서 나는 새스랑 소리도 거의 듣질 못하지. 하물며 그 쇠스랑이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어찌 듣겠나? 정말 그런가요? 아니면 당신은 열병에 걸린 나를 속이고 있나요? 정말 그렇단다. 공의의 명예를 걸고 하는 말이니 들어주게. 그는 그 말을 받아들여 잠잠해졌다. 그러나 이제는 내 자신의 구원을 생각해야 할 때였다. 말들은 아직도 자기 자리에 충실하게 서 있었다. 옷가지와 모피 옷과 가방을 급히 꾸렸다. 나는 옷을 입느라고 지체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말들이 이곳으로 달려올 때처럼 서두른다면 나는 분명 이 침대에서 내 침대로 뛰어들다시피 할 것이다. 말 한 마리가 순순히 창문에서 물러섰다. 나는 짐을 마차 안으로 집어던졌다. 털 외투가 너무 멀리 날아가서 소매 하나만 갈고리에 걸렸다. 그만하면 됐다. 나는 말에 뛰어올랐다. 끈이 느슨하게 풀리고 말 두피를 제대로 서로 잡아매지 못한 채 마차는 엉망으로 그 뒤를 따르고 맨 끝에는 털 외투가 눈 속에 끌려왔다. 이랴! 하고 내가 말했지만 시원스레 달리지는 못했다. 우리는 마치 늙은이들처럼 천천히 눈 덮인 황량한 벌판을 갔다. 우리 뒤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새로운 노래, 그러나 틀린 노래가 오랫동안 울려왔다. 기뻐하라, 그대 환자들이여. 의사는 그대들 침대 위에 눕혀 있나니. 나는 이런 모양으로 집에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번창하던 내 일자리는 없어졌다. 어느 후임자가 나에게서 빼앗아갔지만 소용없는 일, 그가 날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의 집에서는 그 구역질라는 마부가 날뛰고 있고 로자는 그의 재물이다. 난 그걸 곰곰이 생각하고 싶지 않다. 발가숭이로 이 불행한 시대의 혹한에 몸을 내맡긴 채 현세의 마차와 비현세의 말을 타고 이 늙은 나는 이리저리 떠돌고 있을 뿐이다. 나의 터레트는 마차 뒤에 매달려 있지만 그것을 잡을 길이 없고, 그리고 환자들 중 움직일 수 있는 놈들조차도 그 어느 누구 하나 손가락 하나 까딱 않는구나. 속았구나, 속았어. 잘못 울린 밤의 종소리를 따르다 보니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되었구나.
오디오북!
싸구려 관람석에서 만약 서커스 공마장에서 어떤 폐결핵에 걸린 쇠약한 여자 공마사가 채찍을 휘두르는 무자비한 단장으로부터 지칠 줄 모르는 관중들 앞에서 몇 달이고 끊임없이 원을 그리며 빙빙 돌도록 강요당한다면, 휙휙 말을 타고 지나며 키스를 던지고 가는 허리로 몸을 가누고 있다면, 그리고 만일 잠시도 그치지 않는 악대와 환등기의 소음 속에서 이 유희가 잦아들다가 새롭게 솟구치곤 하는 사실 피스톤 같은 손들의 갈채에 이끌려 점점 더 크게 열리는 잿빛 미래 속으로 이어진다면, 맨 위층에 싸구려 관람석의 한 젊은 손님이 모든 등급이 주어진 관람석의 층계를 뛰어내려와 공연장 안으로 달려들어가서는 멈춰라! 하고 외칠 것이다. 늘 분위기에 구색을 맞추려는 악단의 팡파레를 꿰뚫고서.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제복을 입고 뽐내는 사람들이 커튼을 젖히면 그 사이로 아름다운 한 여인이 희고 붉은 모습으로 날아들어온다. 단장은 헌신적으로 그녀의 눈길을 잡으려 애쓰면서 동물과 같은 자세로 그녀를 향하여 헐떡거린다. 그녀가 마치 위험한 여행을 떠나는, 그가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의 손녀라도 되는 듯이 그녀를 회색 얼룩말 위에 아주 조심스럽게 올려준다. 그리고 채찍 신호를 보내야 할지 어쩔지를 결정하지 못한다. 결국 자신을 억제하면서 채찍 소리를 내어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그 말 옆에서 입을 벌린 채 함께 따라 뛴다. 예리한 눈길로 그 여자 공마사가 뛰어오르는 모습을 뒤쫓는다. 그녀의 교묘한 기술은 결코 파악할 수가 없다. 조심하라고 영어로 경고하려 애를 쓴다. 굴렁쇠를 잡고 있는 마부들에게 세심하게 주의하도록 사납게 경고한다. 위험한 공중회전에 앞서서는 손을 높이 쳐들어 악대에게 간절히 바란다. 침묵을 지키도록. 드디어 떨고 있는 말에서 그 작은 여인을 부축해내려서 양쪽 볼에 입을 맞추며 관중의 그 어떤 찬사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녀 자신은 그의 부축을 받으며 발끝으로 높이 서서 먼지에 둘러싸인 채로 두 팔을 벌리고 머리는 뒤로 젖히고 그녀의 행복을 공마단 전체와 함께 나누고 싶어한다. 사실이 이러함으로 맨 위층에 싸구려 관람석에 앉아있던 사람은 난간에 얼굴을 대고 괴로운 꿈에 빠져들듯이 마지막 행진 속으로 빠져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울고 있다. 낡은 쪽지. 우리는 조국을 지키는데 너무 소홀했던 것 같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일에는 마음을 쓰지 않고 우리의 일에만 몰두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사건들은 우리를 근심스럽게 만들고 있다.
나는 황제의 궁궐 앞 광장에 구두 수선소를 가지고 있다. 새벽에 내가 가게 문을 열자마자 나는 이곳으로 통하는 모든 골목 입구가 무장한 사람들에 의해 점령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군사가 아니라 북방의 유목민들이다. 그들이 국경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수도까지 어떻게 쳐들어왔는지 나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여하튼 그들은 여기에 있고 아침마다 그 숫자가 불어나는 것 같다. 그들은 자신들의 천성에 맞게 노천에서 야영을 하는데 왜냐하면 주택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칼을 갈거나 화살을 뾰족하게 만들거나 말을 훈련시키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항상 지나칠 정도로 청결하게 유지되는 이 조용한 광장을 그들은 하나의 진짜 마국간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이따금씩 우리의 상점에서 뛰어나와 적어도 그 지독한 쓰레기들을 치우려고 노력하지만 그것도 점차 뜸해져가고 있다. 왜냐하면 그런 힘든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고 그보다도 사나운 말 밑에 깔리거나 채찍에 맞아 부상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유목민들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그들은 우리의 언어를 알지 못하며 더욱이 그들은 그들 고유의 언어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모습은 마치 까마귀들과 흡사하다. 언제나 이런 까마귀들의 외침 소리가 들려온다. 우리들의 생활 방식, 우리들의 시설물들은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뿐더러 이해되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기호 언어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느낀다. 너의 턱이 탈구가 되거나 손목이 뒤틀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물론 너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종종 그들은 얼굴을 찌푸린다. 그럴 때면 그들 눈에 흰자위가 돌고 그들의 입에서는 거품이 인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거나 놀라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뿐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갖는다. 그들이 무력을 사용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들이 손을 뻗치면 사람들은 옆으로 물러서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맡긴다.